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 위에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기에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고 외롭지 않고 초라하지 않음을 고백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허락하신 고난과 질병과 인내와 모든 과정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계속해서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 위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날마다 성령께서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삶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함께 하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욥기 38장 4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 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은 혹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으실까요? 나는 도대체 왜 살아가는 것인가? 그 순간 여러분의 마음을 흔드는 명확한 답이 삶에 찾아오셨나요? 아니면 가슴 한편이 무너지는 듯한 먹먹함을 느끼진 않으셨나요? 여러분 중에 읽어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여림시인이 쓴 안개 속으로 새들이 걸어간다라는 시집에 보면 살아야 한다는 근사한 이유라는 시가 있습니다. 시의 내용의 일부를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종일 살아야 한다는 근사한 이유를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손뼉을 칠 만한 근사한 이유는 좀채 떠오르지 않았어요. 소포를 붙이고 빈 마음 한 줄 같이 동봉하고 돌아서 뜻 모르게 뚝 떨구어지던 눈물. 저녁 무렵 지는 해를 붙잡고 가슴 허어다가 끊어버린 손목. 여러 갈래에 진이 겨져 쏟던 피 한 줄. 손수건으로 꼭, 꼭 묶어 흐르는 피를 접어매고. 그렇게도 막막히도 바라보던 세상. 그 세상이 너무나 아름다워 나는 울었습니다. 시는 종일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으로 씨름했지만 어떠한 답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죽어야 하는 이유와 살아야 하는 이유를 찾았지만 마음 한켠에 어떤 것도 시원함을 해소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죽으려고 결심했지만 그 죽음을 실행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창밖 세상을 바라보며 내가 살아있다는 것과 살아가야 한다는 무게감을 느끼며 조용히 흐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의 내용을 읽으며 이 시인의 마음이 욥의 마음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욥기 1장에서 2장에 보면 욥은 우리로서는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3장에서 37장에 보면 하나님의 긴 침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침묵의 기간 동안 세 명의 친구가 찾아와서 위로해 준다는 말이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이다. 그러니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회복해 준다라고 말을 건넵니다. 위로가 아니라 고통이 가중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있다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나를 위로해 줄 것만 같았던 사람이 나를 오해하고 판단한다라는 겁니다. 앞에서는 위로의 말을 건네지만 뒤에 가서는 아니땐 굴뚝에 연기 날까라고 우리를 판단하는 거죠. 그때 우리의 고난은 깊어지고 아픔은 배가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의 고난의 이유가 쉽게 해석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지금 나에게라고 끊임없이 물음을 던지지만 쉽게 납득되어지지 않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앞에 모든 사람들이 좌절하고 삶이 흔들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고난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침묵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알고 삶에 함께 하신다는 믿음도 있지만 그 침묵 앞에서는 고난의 문제를 어쩔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고난 속에서 우리의 아픔을 더 짓누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의 문제를 당하면 문제를 즉시 해결하는 것에 급급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벗어나고 싶고 빨리 끝내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런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향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제를 먼저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인생에서 답을 얻으려고만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것은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서 문제가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문제는 또 다른 옷을 입고 뜻하지 않았던 순간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또다시 찾아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문제의 시각을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제대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고 앞서 행하고 계심이 비춰지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삶의 해답이 찾아지고 흐릿하게만 느껴졌던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선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삶에 결코 의미 없는 고난은 없다. 왜냐하면 우리 고난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게 되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 그분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삶의 현장에서 생생하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들을 지나고 나서 우리의 삶에는 결국 한 가지 고백이 남게 되죠. 이 세상에서 믿고 바라볼 이는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그리고 고난은 이 진리를 깨닫도록 우리의 삶을 이끄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고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살아가지만 정작 고난 속에서도 잘 잊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혹시 지금 특별한 고난과 어려움에 계신 분이 있다면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깊은 침묵 속에서 하나님께서 욥을 찾아오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찾아오셔서 욥에게 질문하셨을 때 욥은 여전히 자신의 생각과 사연에 갇혀 고난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제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침묵과 부재를 느끼고 있는 욥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욥아, 나는 내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있는 자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한 나는 하나님이다. 4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그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욥은 세상에 존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욥과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본질적으로 얼마나 차이가 심한지 분명히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 그 크기를 정했느냐? 누가 그 줄을 그것 위에 띄웠느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질서를 정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와 그 뜻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영역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어떤 인생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 없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조차도 우리가 무의미하게 겪는 고난의 과정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이 있음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욥기를 읽으면서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우리가 왜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고난 속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모든 고난이 선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욥기 1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욥의 고난이 시작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우리 자막을 통해서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본문을 보면 욥의 고난이 사단의 고발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두 가지를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는 욥이 의로웠기 때문에 받은 고난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사단의 편에 선다면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사단은 자신이 편이라고 결코 봐주지 않습니다. 사단은 끝까지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지게 만드는 자입니다. 욥기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단을 향해서 어디를 다녀왔느냐라고 물으시자 사단이 이렇게 대답하죠. 땅을 이리 저기리 두루 다녀왔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시험하고 흔들며 넘어뜨리는 자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면 사단의 제안에 하나님이 즉흥적으로 반응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욥기의 2장에 보면 하나님과 사단의 대화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그 말씀에 사단이 답하고 있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단에게 속거나 흔들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도 사단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이루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욥기 9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 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욥은 자신이 볼 때 지금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무의미한 고난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욥의 삶 가운데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인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단은 욥을 공격하고 고발하며 고난을 주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고발과 고난 속에서도 선한 섭리로 욥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다니엘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데 꿈이 생각나지 않고 그 꿈으로 인해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모든 박사와 술객, 점장이들을 불러서 꿈을 해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이야기해요? 왕이 나에게 꿈을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그 꿈을 해석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느부갓네살 왕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죠. 이 지혜자들 안에는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다니엘도 느부갓네살이 꾼 꿈에 대해서 도무지 알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니엘 2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다니엘은 왕의 꿈, 하나님의 계획,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 분명히 알고 있었던 한 가지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이 모든 일이 느부갓네살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안다는 것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문제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확신은 다니엘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이끌기에는 충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삶에 주어지는 고난과 어려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받아들이고 있나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왜 내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가? 그러나 우리가 이 질문을 조금만 달리 해석하면 이런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난 사단의 공격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사단의 손에 우리가 놀아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절망과 죽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숨쉬는 모든 순간, 고난에 처하는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붙들 수 있길 바랍니다. 사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슴에 이렇게 손만 대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죠.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시고 우리가 잘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 고난의 원인을 찾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이 일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그 과정들을 통해 우리는 죄를 깨닫고 성숙한 과정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 원인에 계속 주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인에 계속 집착하게 되면 그 원인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탓하거나 책임을 돌리는 길로 흘러갈 수 있죠. 그 원인을 자책하며 자신에게 남길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사단은 바로 우리를 그렇게 공격하죠. 우리로 하여금 원인을 과도하게 끄집어내서 좌절하고 절망의 끝으로 몰아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인도하십니다. 고난의 원인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우리는 고난 앞에서 참으로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인간이 약하다는 것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가 약한 존재이기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게 됩니다. 우리는 시련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한 고난 속에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믿음의 사람에게 주어진 고난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손길이 항상 있다라는 겁니다. 8절 말씀입니다.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여기서 가두었다라는 말은 막았다라는 표현입니다. 육지가 바다를 막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바닷가에 가보면 파도가 계속해서 육지로 치지만 올 듯 말 듯 하면서 결국 넘어서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자연의 현상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막았다, 가두었다라는 것이 욥기에서는 어떤 의미로 사용되고 있을까요? 우리가 욥기를 살펴보면서 욥기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이유 없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욥의 삶을 향해 이유 없는 고발과 고소를 했습니다. 욥이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을 섬깁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복주시니까, 그의 삶을 보호하시고 막으니까 그 결과로 인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그 울타리를 거두신다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여러분, 욥은 고난 앞에서 모든 것을 잃었지만 하나님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의 삶을 보면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이것을 해결해 나가야 되지만 그가 알고 있던 신앙의 원리들이 하나도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또한 고난 앞에서 믿음을 따라 지켜야 하지만 그런 믿음이 욥에게는 없다라는 거죠. 욥기 1장 1절은 욥에 대해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한 자다. 여기서 온전하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갔다는 거죠. 여러분, 욥이 대단한 것 같지만 욥도 결국에는 고통 앞에서 한 인간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욥의 삶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욥은 삶에 주어진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주신 이가 여호와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욥기 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아내의 말에 욥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의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즉 욥의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이제는 화도 받아야 한다라는 인과율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도 있고 화도 받을 수도 있다. 질병을 받을 수도 있고 아픔을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이것은 비본질적인 거라는 겁니다. 그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우리의 삶은 이러니까 그렇다라고 쉽게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믿음으로 이기고 선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가져야 하는 중요한 삶의 태도인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아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넘어야 할 선을 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사실이 가장 완벽히 고난 가운데 드러난 사건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허락하셨지만 그 고난 속에서 예수님을 끝까지 지키고 인도하셨음을 믿으시나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내어줄 수 있는 만큼 사랑하시지만 여러분, 나의 고난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과 지혜를 주시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속에서 두 가지의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고난은 선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그리고 이 고난 속에서 나를 지키고 보호하실 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욥기 42장 5절에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욥이 영적 깨달음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욥의 고난의 이야기는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많은 생각들을 던져줍니다. 하지만 성경은 단지 욥이 고난 앞에서도 범죄하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강조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도 어떻게 행동할 수 있는지를 조용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 기대와 뜻대로 고난이 풀려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상처가 치유되지 않는다고 해도 믿음으로 어떻게 길을 걸어갈 것인가?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소망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이사야 40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신뢰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나왔던 내 삶을 돌아보았을 때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평가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의 미래를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삶의 순간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성령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방법을 따라 인생의 성공을 향해 달려가면 세상이 원하는 것들을 거둘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견고하지 못한 자리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달라고, 우리가 고난과 현실의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달라고,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부활의 산 소망을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삶에 주어진 권세가 무엇인지를 다시금 깨달아 알길 원합니다. 우리가 붙잡고 의지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삶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삶의 모든 것들을 의탁드릴 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삶의 평안과 기쁨과 은혜가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붙잡고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주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시간과 마음과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내어드림에 있어서 아깝지 아니하도록 주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붙들어주시고 더욱더 감사할 수 있도록 삶의 모든 자리를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소망 되시며 유일한 인생의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